상태에서 이 발등을 쳐서 좀 고통스럽긴 한데 피도 많이 나지 않았고 오늘 왔어요. 의자 세팅도 다 했어요. 자, 로마서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짧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지금 이 시간에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이번 주일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와 착각 가운데 하나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얻게 되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영적 신분은 변함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있고 사업에 있어서 부정직하고 불의한 관행을 따르고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에게 분노하는 것이 습관임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그렇게 주는 그러한 라이프스타일을 견지하면서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영혼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의 영혼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언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잠시 보시면 너희라는 말이 6번 들어가는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아니라. 이들 넌 크리스천들일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믿는 자들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꼬박꼬박 예배 참석하고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고 체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자신의 이익과 자존심을 위해서 죽자 살자 달려들 때는 정말 무섭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요. 다툼의 현장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조용한 가운데 자신을 성찰하면서 다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냥 지나가요. 점검 없이 지나가요. 거부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과정이 없이 지나가요. 그리고 계속 자기의 본능적 감정을 합리화하면서 여전히 씩씩거리면서 자신을 합리화해요. 그리고 다른 행동을 이어나가죠. 사람의 속성이 양이 가진 속성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자신을 양의 입장에 두고 주님과 자신의 관계를 묘사했습니다. 양이 가진 속성을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묘사한 적이 있죠. 세계 행용사로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어리석은. 이세 가지 속성이 다 결합된 어떤 양의 모습이 나타난 그 행동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양이란 동물은 다른 동물에게는 한없이 약해요. 양이란 동물은. 양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할 짐승이 없을 정도로 약자예요. 근데 양들끼리는 진짜 잘 싸워요. 머리가 깨질 정도로 부딪히거나 몸에 힘을 실어서 다른 양을 공격합니다. 때로는 몇 시간 동안도 싸우기도 하고요. 싸우는데 그치지 않고 상대의 그 상처를 입혀서 다른 양을 불구로 만들거나 죽이기까지 합니다. 역시 양이 가진 속성이에요. 그런데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다른 동물하고는 싸우지를 못해요. 몇년 전에 그 미국의 한 한인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경찰 헬리콥터가 그 교회 상공에 출동했습니다. 교회 분란 때문에. 교회 상공을 돌면서 라이트를 비추는 가운데 경찰차 두 대, 세대 연달아 도착해서 방송실을 증거한 사람들을 해산시켜야 했습니다. 이때 중재를 맡았던 미국인 변호사가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은 craziness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친 짓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때 당시 신문이 온라인상에서 뿜어내는 서로를 향한 분노와 증오는 이미 통제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양쪽 모두 마귀니 사탄이니 하는 단어가 심상치 않게 등장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교회 분란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일의 주체가 된 사람, 자기 편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주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 빗대를 올리면서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이 안전하대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은사와 은혜와의 관계를 나눠드렸습니다. 은혜는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은혜는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 힘인 은혜가 사람에게, 특정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머물며 작동하는 것을 은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각자의 부르심에 따른 은사가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한개 이상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부여받은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전략적인 은사 배치임을 알고 발견해야 되고 사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지체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발견해야 되고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 번째, 다른 사람의 것과 자기의 은사를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 안 된다. 이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 그럴 수가 있다. 2000년 전에 로마 교회가 그랬고 지금 우리 시대도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니 경계하자.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파워를 내가 사용해야 된다. 결심해야 돼요. 이것이 겸손이고 이 겸손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왜 로마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을 따졌으며 주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영적 은사를 비교하고 반목했을까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가 아니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뭔가 생각하고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배경을 깔고 이러한 본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이 없나니 이 말이 거짓말하는 그 거짓이 아니고요. 위선이에요. Without hypocrisy 이런 뜻입니다. 사랑에는 위선이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선한 것처럼 위장함 아닙니까? 이 히파크로시라는 말이요. 선하다고 선한 것처럼 위장함, 그것이 위선이에요. 원래 의미가 연극 배우의 무대 연기를 뜻합니다. 고대 헬라 세계에서 그 연극 배우의 극중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맡은 배역이 뭐술 주정뱅이야. 그럼 앞에 가면을 쓴단 말이에요. 그 마스크를 쓰죠. 그것을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극중의 인물을 연기하는 거죠. 집에서 부인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아, 그런데 자기 맡은 역할이 헤헤 웃고 계속 막큰 소리 내서 웃는 역할이에요. 그럼 그걸 해야 돼요. 몇 시간 전만 해도 부인과 싸워가지고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는데 웃는 역할을 해야 돼. 몸 상태와 상관이 없이 연극 배우의 역할이죠. 그것을 위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원래 상태와 상관이 없이 다른 것을 역할, play act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가? 집에서 가족에게 행하는 내 모습과 교회에서의 내 모습 얼마나 동일한가? 다를 거예요. 근데 그 다름이 엄청나게 다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조금씩 자기 자신을 포장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이중인격적인 차원으로 다르다 이러면 위험한 거란 말이죠. 우리 민족의 정서적 불의에 체면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며 삶을 꾸려가는 경향이 아주 커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과 내 내면의 마음 생각이 일치 않을 때가 많은데 그 괴리가 엄청나게 커지면 이것을 위험하게 느끼란 말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말을 NLT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렇게 했습니다. Don't just pretend to love others. 마치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처럼 흉내내지 말라.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다른 사람 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처럼 흉내낸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면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가면을 쓰고 무대에 오른 배우처럼 선을 위장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이 말은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말고 아무거나 말해라 이 말 아닙니다. 그건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절제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서 겉으로 그런 척 하는 말과 행동, 그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저는 대표적인 그 인물을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의 행동에서 이 위선의 전형을 발견합니다. 같이 함께 누가복음 22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날 자정을 넘긴 시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횃불이 없으면 누가 누군지를 분간하기 힘든 횃불이라는 것 제가 들고 있으면요, 이게 5m 이상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사람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야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횃불이거든요. 횃불을 많이 들고 왔다 해도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롯 유다가 팔아 넘길 때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내가 가서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그 자가 나사렛 예수입니다 라고 군인들에게 약속하고 가요. 47,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입맞춤은 가까운 사람들 사이의 애정과 친밀함의 표시예요. 입맞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동원된 군사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밀고 하면서 이 변절자가 서로 약속한 어떤 행동이 입맞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다의 내면은 예수를 팔아 넘기고자 하는 배반의 영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어떻게 표현해요? 입맞춤으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위선의 전형이에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위선적이 아니다. 너희 가운데 내면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한데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방식이니 하나님의 사람들인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사도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어서 사도는 이 두 표현을 씁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미워하다라는 이 말은 상당히 강한 단어입니다. 제가 영어 가운데 발견한 이것을 표현하는 많은 비슷한 단어들 가운데 abhor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장 적합합니다. 혐오하여 불쾌하고 역겨운 무언가를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몹시 혐오하다 이게 abhor라는 표현을 씁니다. abhor 절대 그것을 가까이 안 생각만 하면 몸서리치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거예요. 악을 이처럼 혐오하라는 거예요. 특히 문맥 가운데 이것을 중시해서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악에 대해서 특히 윌슨에 대해서 불쾌하고 역겨운 감정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자동차에 연탄 가스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는 그런 뉴스를 듣는 경우 있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아마 중3이나 고1이었을 거예요. 그때 연탄 가스에 중독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방이 3개였는데 저녁 늦게 왜 연탄불 갈고 겨울 같은데 보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이 오래되면 벽돌로 지어진 그집 부엌과 방들 사이에 작은 틈이 생겨요. 그럼 그걸 통해서 이제 연탄가스가 들어와서 곤란을 당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정말 역겹고 불쾌한 고통이에요.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화장실이 그 앞에 문을 드르륵 열고 그 세면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한 6, 7m 가야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까지 엉금엉금 기어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는 뭐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지 그랬더니 김치 국물을 마시게 한다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냥 화장실 갔다가 그 앞에서 널브러진 채한 두세 시간쯤 그때서야 이제 조금 조금씩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부엌에 딸린 방에 있었던 지금 누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사람이 이렇게 널브러진 채로 신문에 나는 연탄가스 사고가 이걸 두고 말하는구나. 그대 연탄가스 새지 않도록 그 집에 대대적인 공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연탄가스 중독하면은 안 좋은 기억이 남아있어요. 고통스럽고 안 좋은 그런 기억. 역겹고. 어느 부모가 지금 연탄이 새고 있는데 그 방에 자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칠 목적으로 그 문을 살짝 연다든지, 뭐 어떤 환기가 안 되도록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허용할 부모가 있겠어요? 경악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악을 미워하라 이 말을 할때 이처럼 강하게 휴모하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V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Abhor what is evil. 악에 대해서는 휴모하고 엽겹게 여기라. 저희들이 악한 어떤 것에 대해서 내 가운데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를 가지고 이렇게 감정 처리하나요? 이렇게 하면 다시 그것을 재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살아갈 만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와 동시에 다른 명령을 합니다. 선에 속하라. 선에 집착하라. 여기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달라붙다, 접착하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악에 대해서는 정말 혐오하듯이 멀리하고 선에 대해서는 꽉 달라붙듯이 정반대 개념이에요.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다 싶으면 욕심을 내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마치 풀 같은 접착제를 사용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선에 꽉 집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재산 증식에 관심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욕심을 내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를 추구하기도 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자기 것이 된 부를 보존하기 위해서 부를 불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죠. 성경은 그 정도로 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적인 본성이 그것을 추구를 해요. 여러분 혹시 고전 슈퍼마리오 게임 한 적이 있나요? 주인공 마리오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모자에 어떤 캐릭터가 쓰여져 있죠? 마리오니까 M자가 빨간 모자에 M 적혀 있고요. 게임 안 했군요, 여러분들. 그리고 코수염이 있고 파란 이제 그 멜빵 옷 입고요. 띠띠띠띠 하면서 이제 쭉 가죠. 그리고 백돌 한장 깨면은 200점 올라가고요. 가다가 버스 타나 먹으면은 1000점이 올라가요. 그리고 덩치가 이만큼 커져요. 그다가 부주의해가지고 옆에 오는 새하고 이렇게 탁 먹히면은 다시 띠띠띠 하면서 몸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한번더 물리면 게임 오버 이렇게 되죠. 이 슈퍼마리오가 고득점을 하도록 나는 플레이어로서 최고로 집중하죠. 될수 있으면 힘이 나는 점수가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있는 힘을 내서 점프하고 막 손놀림이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리고 나를 죽이는 힘을 빼는 그런 것들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점프하고 피하고 이렇게 하죠. 숨어 있고. 그 그림이에요. 이 두 가지 명령은 나의 삶 가운데서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명을 아삭하는 거예요. 기분 좋은 경험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나의 영혼에 손해를 끼치는, 나를 죽게 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감정을 풀었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요.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반면에 선은 왜 선에 집착해야 되는가 하면, 접착제를 사용해서 달라붙듯이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면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악은 있는 힘을 다해서 혐오스럽게 여기라.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삶에서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 함정 빠지지 않도록 해라. 이미 빠졌다면 있는 힘을 다해서 빠져나오라. 그래야 생명력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많이 이 선악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가족관계입니다.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가족은 서로 적이 아닙니다. 같은 편이에요. 그런데 어둠이 역사에서 같은 편을, 몸을 숨기고 역사하는 우리 영혼의 대적 마귀가 같은 편을 적대적으로 만들어서 서로 대적하게 해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어떤 뭔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서든지 서로를 대적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를 마귀화해서 보게 합니다. 아주 천부적인 실력을 내 보입니다. 상대를 마귀화해서 보게 하는. 하나님은 상대방을 각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세요. 나를 그렇게 보시고 나와 지금 대척점에 있는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그런데 모든 부족한 부분과 실수만을 보게 하는 마귀의 관점에서 사람을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과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마귀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보면 그토록 미울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잘 되는 것 견딜 수 없죠. 주님의 마음이 아닌 마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선지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해요.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도구인데 가장 많이 우리와 닮았어요. 왜 이 짧은 4개 챕터로 이루어진 이것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었을까? 66권 가운데 왜 요나스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요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 자, 요나가 그냥 비정상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화를 낼 만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속해 있던 북이스라엘이 위치한 지정학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나라 조국 북이스라엘을 유린하고 끔찍하게 악랄한 짓을 했던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단 말이에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성읍입니다. 캐피털 시티라고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들이 침공했다고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했어요. 이들이 얼마나 악랄한 군대로 잔인하기로 유명했는가 하면은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 아수르 군대는 생포한 적의 피부 전체를 벗겨내서 성벽에 늘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포로의 수족을 절단하기도 했고 포로를 이동시킬 때 이 턱을, 이 턱이 있잖아요, 쇠꼬챙이에서 깨어서 10명의 포로가 있으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보통 뭐 보석처럼 묶거나 허리를 어떻게 이렇게 결박해서 일렬로 데리고 가는데 특을 쇠 꼬챙이에 꿰어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 성읍이 니느웨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런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 라고 명령을 줍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회개를 외쳤을 때 무엇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지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주님의 명령에 선지자는 불순종합니다. 그것이 요나서 챕터 1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압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거역하고 니느웨는 북쪽인데 반대쪽엔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 쪽이거든요. 그리고 풍랑을 만납니다.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선지자가 이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니느웨로 가서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그런데 내심 그의 내면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어서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완전히 멸망시키기를 소원했는데 그런데 마음이 당기지 않는 그런 프리칭을 했단 말이에요. 이 민족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다시 정상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심판으로 끝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태가 전개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마음이 실리지 아니한 메시지를 듣고 희한한 반응을 해요. 회개해요.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저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나라고 처음에 이 성경을 대했을 때 그렇게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 가상적인 어떤 그런 시나리오가 아닌가. 요나서 3장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악한 길에서 돌았으면 주님께서 심판을 거두십니다. 누구라도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중요해요. 내 감정 너무 중요해요. 내 관점 너무 중요해요. 내가 이해하는 것, 내 필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은 너무도 우리의 심령 내면을 통찰하면서 꿰뚫어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했어요.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그것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음이니이다.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강한 향변을 합니다. 우리는요, 인생에 있어서 어느 순간 내게 이런 배우자를 주신가? 도대체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하나님 지혜 있으신 분 맞나요? 배우자 때문에.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시부모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방과 적대관계에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보는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약점과 악한 면만 보이고 생각납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내면에 어떤 열망이 있는지는 모르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단지 자기 관점에서 잔인하고 극악한 죄를 저지른 아수르라는 민족, 저거 심판받아서 완전 멸망되어야 되는데, 완전 멸망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는 거 상관이 없어요. 완전 멸망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고, 그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 저렇게 변모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고통을 가한 그 족속들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 요나의 박능쿨 사건을 압니다. 왜이 박능쿨 사건을 주님께서 기록하셨을까? 그의 내면에 있는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리석은 요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를 느낄 수 있으면 그 사람 복됩니다. 좀 보겠습니다. 6절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는 처사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씩씩거리면서 지금 이 니느웨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곳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나라고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불평했으면, 내가 이만큼 마음을 토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동의 낮의 기온과 밤의 기온 차가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그냥 그대로 햇빛을 맞고 있으면 큰일 날 정도의 기온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요나 위에 갑작스럽게 왜그 필름을 압축해서 그 식물이 빨리 자라게 하는 그런 동영상 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통 박능쿨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속하게 꼭 자라게 해가지고 박능쿨을 덮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낍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 중요했어요.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7, 8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이 시더니라. 하나님이 마련하고 하나님이 치우십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분노가 치밉니다. 나의 필요가 다시 그둬진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까?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대답하되 네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선지자 맞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섬뜩할 정도로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세요. 우리가 여기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두꺼운 책을, 그 책을 볼 때마다 과거가 회상되어지는 게 있는데, 분노 가운데 땅바닥에 내쳐가지고 그 하드커버 제본이 이렇게 뭉개진, 사람이고 하나님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 뜻대로 인생이 움직여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원인이 배우자일 때 또는 부모일 때, 자녀일 때,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들을 내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 때문에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로 성경 가운데 질문으로 끝나는 유일한 책이 요나서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전부 다 뭐뭐로 다 했습니다라고 끝나요. 그래, 질문으로 끝나는 유일한 책, 요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구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에요. 주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들이 안 보였습니다. 민족적인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였습니다.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우리는 삶을 운행하는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금요일 오전에 이제 정해진 성경 말씀 암송 시간이 있는데 그때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5장 14절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이 구절을 주목하게 되었고요. 말씀 암송 구절 후보에 넣었다가 그 후보에 모인 그 구절 가운데 아 이것은 암송을 하기로 선택을 하자. 그래서 이것이 암송 구절로 선택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구절들을 참 많이 반복했는데 어떤 때는 급히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되뇌이고 지나갈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크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금요일날 오전에는 이 구절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온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명령 전부 이런 뜻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 전부가 이 한 구절에 집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생각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럴까? 왜 사람 사랑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최고의 가치일까?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가장 큰 가치를 지닌 단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출발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동반자로 섭리되어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성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동반자. 실수하고 죄를 좋아하고 범죄하고 분노하고 할 때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동반자로서의 모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가치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를 가진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나도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나를 둘러싼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근접거리에 배치해 두신 그 사람들, 가족관계, 이 사람들과의 만남은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배치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니. 가족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가족 구성,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m 반경에서 움직이는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섭리적인 지혜 가운데 그렇게 배치해 놓으셨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이 다른 봉사나 다른 어떤 일들이나 교회를 세우거나 뭐 도시 복음화를 위해서 애를 썼을지라도 이웃으로 지정된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그 가족들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데 실패하면 주님의 명령을 엄청난 차원으로 대부분을 다 파괴하는 채 내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을 하십시오. 내게 가해진 어떤 악에 대해서도 나는 악으로 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는 선을 추구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에 두신 이 가족관계 가운데 이 구성요소들에 대해서 선을 추구한다. 나는 선을 선택한다. 접착제가 확 달아붙듯이 나는 이것을 추구할 것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러한 결심 후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악을 있는 힘을 다해서 혐오하게 도와주시옵시오. 어떠한 악도 나의 생명력을 빼앗고 평안을 빼앗고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문인 줄 알고 있는 힘을 다해서 거부하게 하시고 힘을 다해서 선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